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11절과 12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운 지 얼마 안 돼서 박해 때문에 도시를 떠났고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지금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편지를 보낸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죠.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까지 530km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데 몇 번 시도했고 길이 막혔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도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11절 잠시 한번 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두 번째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 강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끼리는 사랑스럽고 또 애정이 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교회 밖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한 사랑도 확장되도록 왜냐하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계가 되고 어떤 때는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거든요. 믿음을 공유하는 형제끼리는 서로 사랑이 가능한데 그 외에 사람에 대해서는 적대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내가 기도한다. 자, 오늘은 기도의 세 번째 내용인데 13절이요. 종전에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의 말씀 이 기도 내용은 중요한데 그래서 이것을 저는 두 개의 설교로 분리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너희는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 거룩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서기를 기도한다. 이것은 전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진리예요. 레위기 11장 45절 잠시 볼까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그냥 영혼 가운데서 지옥까지 안고 구출받은 그래서 감사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근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짧지만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애굽이란 나라에서 애굽 왕 바로의 압제하에 아, 너희들 참 고생이 많구나 불쌍하다 내가 구해줄게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합니다. 애굽이 초토화됩니다. 그러나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되었지 너희를 구출했지 너희를 못 살게 하는 애굽을 내가 혼내줬지 이제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을 집행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시죠. 그런데 나의 하나님 나의 목적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관자로서 하나님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잠시 더 볼 것이고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13절의 사도의 기도 가운데 한 부분에 집중할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이 기도해야 돼요. 잠언 4장 23절 잠시 한번 볼까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예선함이니라. 마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질 위험에 놓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계기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지배하면은 그 다음 주에 예배 처소를 찾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마음이 흔들리면은 삶전체가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서 믿고 신뢰했던 배우자가 불륜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합시다. 마음이 흔들리죠. 그런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밥을 챙겨 먹고 정신이 있겠어요? 와해가 됩니다. 몇 년 동안 정신없이 지낼지도 몰라요. 마음이 흔들리면 삶이 와해가 된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것은 진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도록 뭔가의 버팀목에 의해서 지지가 되도록 그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불합리해요. 이 세상은 절대 친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친절한 조건에서 불공평한 조건 가운데 태어나요. 태어났는데 보니까 아빠가, 엄마가 자기에게 우호적인 상태로 삶을 살도록 하지 않았어요.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코어라라고 하는 웹사이트 아세요? 코어라 여기 보면 이제 질문 요청하고 이제 답변하는 여러별 질문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올라온 질문 가운데 그냥 이런 글이 떠올랐어요. Bill Gates said life is unfair. Get used to it. How has life been unfair to Bill Gates? 다른 사람은 인생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빌 게이츠는 태어나실 때 아버지가 변호사였고 엄마가 은행가의 딸이에요. 그리고 시애틀 명문 부자 집안의 외아들로 시작을 해요. 그때 당시에 그가 다녔던 고등학교 가운데요. 대학교도 없는 그 컴퓨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곳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부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빌 게이츠는 인생은 불공평하다, 익숙해져라 라고 말했는데 인생이 빌 게이츠에게 어떻게 불공평했었지 라고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작 지점부터 와 이게 너무 억울해요. 너무 불공평해 하면서 시작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요. 인생 불공평해요. 그것을 전제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어떤 게시판에 이렇게 어떤 여자분이 올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땐 아빠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두근댔고 엄마와 싸우는 모습 너무 자주 봤고 그래도 아빠가 좋았고 무서우면서도 좋아했는데 커갈수록 골보기 싫고 사람들에게 소개시키기 부끄럽고 길 가다가 마주쳐도 아빠가 아닌 척도 했었고 이젠 한심하다 못해 연을 끊고 싶은데 엄마는 그래도 아빠를 감싸고 항상 하는 말이 술이 문제지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네 아빠다 라는 그 말도 이젠 지긋지긋 지금도 술 주정 부리다가 주무시는데 주말에 왜 집에 왔나 싶고 너무 답답하다 그랬더니 이 댓글에 밑에 뭐야, 내가 쓴 글인 줄? 그리고 대여섯 칸 아래 댓글에 나랑 상황이 100% 똑같네, 그렇게 했어요. 이게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우리는 사실 전부 다 비밀을 어찌 보면 조금씩 감추고들 있어요. 아픔들이 다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세상은 상처를 입힐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준비한 가운데서 세상이 일어나는 것을 맞이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세상은 우호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 안 된 가운데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보다는 세상은 불공평하다, 언제든지 상처 입힐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서 강해져야 되고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네 달 전에 아들 부부가 크라이처치로 이사를 했는데 가면서 우리 집에 식물 몇 개를 두고 갔어요. 그 중에 수납장 위에다가 하나를 올려놨는데 그 식물 이름도 몰라요. 그냥 있길래 줄기도 아직 왕성하게 자라지 않는 상태이고, 아내가 키위 모양의 그 금속 장식 머리 부분에 그리고 40cm 정도의 막대기가 달린 식물 지지대를 거기에 꽂아가지고 아직 줄기도 많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막 그냥 식물의 건강이나 병충해 방지를 고려해서가 아니라 그냥 키위 장식이 이뻐서 그렇게 꽂아놨어요. 이게 굳건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동사 있잖아요. 굳건하게, 굳건하게 하다. 이게 헬라어로 스테레이조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식물 지지대에서 나왔어요. Plant support. 이 식물 지지대가 그 식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곱게 위로 자라도록 버팀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것이 스테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지대로 무엇을 받침을 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토마토 생각해 보십시오. 줄기와 가지가 약한 식물이에요. 토마토는 무겁습니다. 알이, 굵은 알이 생기면. 몸집에 비해서 무거운 열매를 맺는 거죠. 토마토 재배하는 농부가 토마토 줄기가 자라면서 옆에다가 지지대를 설치해 줍니다. 그래서 묶어주죠. 왜요? 식물이 곱게 자랄 수 있도록. 곱게 자라면 땅 속에 퍼져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햇빛을 받게 되고 토마토가 지면에 닿지 않으면 병충해 방지도 하죠. 그리고 비나 바람으로부터도 보호가 되고요. 식물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지대를 붙여주는 것처럼 한 영혼이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누군가가 그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가 강하게 될 때까지, 어떤 나무는 묘목대에는 연약하지만 이것이 강하게 자라면은요 옆에서 붙들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옆에서 스포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무엇이 흔들리지 않도록요? 무엇이 굳건하게 되기를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마음이 무너지면 믿음의 산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박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도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습니다. 목적은 뭐라고요?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에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주저하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이제 함께 옛날에 열렬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을 떠올릴 텐데 한번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자고요. 옛날에 함께 열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했던 사람들, 지금 그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한두 명, 어떤 사람은 다섯 명, 열 명. 지금 영적으로 그들 성장을 이루고 있나요? 주님을 더욱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 있나요? 전에 주님께 헌신했던 그 사람들 많은 경우 영적 활력을 잃고 세상화되어 있는 경우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믿는 성도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언제든지 영적인 활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서히 지는데 저는 이것을 영적 관성의 법칙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관성. 관성이라는 것은 표면에 닿는 저항으로 인해서 저 여기서 폰을 이렇게 던지면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않죠. 저항 때문에 물체 이동과 진행이 언젠가 멈추게 되죠. 저항 때문에 이 땅에서 호흡하는 성도는 세 가지 형태의 저항에 항상 노출됩니다. 저항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은 우리 주님을 섬기다가 시간이 지나면 저항 때문에 이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세상 육신막이에요. 세상 육신막이에요. 저는 이 친절하지 않은 세상이 힘이 세다는 것을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결심을 하는데, 거룩한 결심을 하는데 이 결심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내 삶 가운데 저항하는 뭔가를 발견했다고요. 계획을 세워요. 선한 계획이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이에요. 아, 그런데 이틀 뒤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제가 힘이 세다라고 했는데 이 힘의 속도감까지 더해서 강력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2022년 11월에 챗GPT가 출시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1년 반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 18개월 동안에 얼마나 무슨 속도로 지금 이게 변화되는지 아세요? 저는 이게 관심이 많아요. 아직 유료로 쓰질 않지만 관심이 많아요.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내는 어떤 다양한 형태의 작업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갈까? 현재 사용자가 1억 8천만인데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기를 원해요. 책을 읽어야 한다는 주의예요. 특히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책을 읽는 뇌와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거나 유튜브를 시청하는 뇌의 작용이 달라요. 여기에 익숙해지면 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온전한 그 기능 가운데 하나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에만 따라가면요. 챗GPT가 등장한 데 1년 반이 지났는데 우리 삶 주위의 그 변화의 속도는 무섭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내면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무슨 속도의 변화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우왕좌왕해요. 어떤 의미에서 크리스찬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루틴화된 확신 있나요? 확신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치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이것은 건드리지 못해 하는 루틴이 있냐고요. 저는 이게 거룩한 루틴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에 있어도 나의 이 시간, 이 퀄리티 타임을 침해하지 못해 라고 하는 책을 손에 잡고 읽는다는 이것은 우리 세대에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책을 분명히 읽어야 되는데 책을 안 읽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그러면 안 좋아요.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책 읽는 것과 정보 검색하고 유튜브 시청하는 것과 다르다니까요. 네? 아니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얼마나 얻는데 아니에요. 우리 뇌파가 하는 그 역할 속도라든지 달라요. 작용이 완전히 달라요. 책을 펴서 읽는 것이 주는 그 베네핏을 지금 디지털 세계가 주는 무언가가 얼마나 많이 네거티브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연결이 얼마나 단절되는지 몰라요. 책을 손에 잡고 읽는다는 생각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러한 때 성경책을 손에 들고 읽는 사람 갈수록 적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마음이 가난해져요. 마음이 황폐해져요. 그리고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적 활력을 앗아감으로 우리를 와해시킬 뿐만 아니라 마귀의 역사 또한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어둠의 영이 사람의 정신을 이상하게 만드는데, 그리고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데, 뒤에 어둠의 영이 역사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상식선에서 이해하고 상식선에서 대화하려고 합니다. 존 라미레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존 라미레즈. 주술사 가정에서 태어났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 산테리아의 대제사장까지도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거룩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사탄 숭배에서 예수께 돌아옵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영의 세계를 정말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물론 어둠의 영이지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동시에 존재한다. 마가복음에서 자세히 기록된 것처럼 마귀와 그의 아래에 있는 것들 또한 실제로 존재하는 영들이다. 저는 매체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정신 또는 심리학자들이 정신적인 어떤 무언가로 이해하려는 것을 성경적인 시각에서 저거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하면 답이 없다. 저거는 분명하게 어둠의 영의 역사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저에게는 감지가 되어요. 이 세상에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어둠의 영이 분명히 역사합니다. 이것이 영적 현실이에요. 2000년 전 데살로니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이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건하게 버티게 하는 지지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도구, 지지하는 방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단에 빠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상황이 바뀌면서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말로 그들의 마음을 지탱하는 버팀목들이 서서히 넘어졌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서서히 변합니다. 영적 성장도 서서히 일어나요. 내 마음이 두 달 전과 다르게 어떤 반응하면은 여러분 감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중동 사람들 사이에 전해오는 우화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본 분도 계실 텐데, 한 아랍 상인이 추운 겨울 사막에 천막을 쳐놓고 찬바람을 피해 앉아 있었다. 밖에는 그의 낙타가 떨고 서 있었다. 이 낙타가 내려진 천막 문을 제쳐 고개를 디밀고서 주인에게 고개만 좀 넣고 있자고 청하였다. 낙타가 말을 했다고요? 우화입니다. 주인은 못마땅했지만 이에 동의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낙타가 한다는 소리가 내 어깨가 몹시 춥군요. 제발 제 어깨와 앞발만 좀 들어놓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었다. 주인은 낙타의 어깨와 앞발을 들어놓도록 허락하였다. 조금 있다가 낙타는 살며시 주인에게 접근하여 천악한 목소리로 나의 등과 몸을 좀 드러나 달라고 애원했다. 할 수 없이 주인은 이에 동의했다. 이제 낙타는 거의 다 들어와 있었다. 조금 더 낙타는 자기 뒷발을 들어놓자고 애걸 했다. 마지못해 주인이 동의하여 뒷발을 다 들어놓자 조그만 천막 안에 들어서 낙타가 한다는 말에 주인님 우리 둘이 여기 있기는 너무 좁군요. 주인께서 나가주신 것이 어떨까요? 우화입니다. 뭐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정확하게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영토, 나의 영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분복,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이라는 영토가 빼앗기는 과정을 너무 잘 묘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서히 활력을 잃는 거죠.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모른 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뭐 20년 만에 만난 어떤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쓰는 영적인 언어와 그 사람이 반응하는 뭔가를 봤을 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지?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지금 내가 나도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 하나님 섬기고 있어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영적 활력은 서서히 읽고 마음 무너짐 또한 서서히 진행됩니다. 정치인의 변질 또한 정치 신인이었을 때는 나라에 기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신선하게 그렇게 시작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정치 경력이 쌓이고 권력의 힘에 도취되면 서서히 변질되죠. 변질을 극복한 정치인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변질되지 않은 정치인들 있다고 생각해요. 가면 갈수록 정치적인 소신에 따라 가치에 따라 행하는 그런 정치인들 있다고 생각해요. 비결이 뭘까요? 뚜렷한 정치 가치관인데 그것이 그의 마음의 버팀목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날카롭게 원래 신인이었을 때 가졌던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변질되지 않는 것. 목회자의 변질. 아직도 잠자리 들면서 어떤 음성 파일을 듣다가 잠들었는데 목회자의 타락과 관련된 거예요. 조카가 제가 여러분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이 분을 압니다. 조카인 이 친구가 삼촌까지 전 세계적으로 다 아는 뭐 치유 역사 하면은 이 사람이 있어. 책도 지었고 얼마나 변질됐는지 몰라요. 아주 천국에서 저 사람 볼 수 있을까라고 변질됐어요. 어제 그것을 듣다가 이렇게 잤는데 마음이 무겁게 목회자가 왜 변질될까요? 신학교를 갓 졸업했을 때는 주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이 헌신의 마음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신학교에 갔겠죠. 근데 이 30년, 40년 경과했을 때 왜 변질되었어요? 거룩한 열정 대신에 안락과 풍요의 매력을 느끼고 그 지위가 주는 그것에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지금 변질된 상태로 그런 목회자로 변질된 거죠. 변질을 극복한 목회자들 많습니다.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 안에서 성장을 거듭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의 마음은 굳건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더 좋고 주님 안에서 뭔가 귀한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마음이 굳건해지죠. 그래서 죄는 분명하게 죄이기 때문에 죄를 무서워하고 경계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잘합니다. 자기 지위가 주는 힘이 어떤 것을 어떤 영향을 발휘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할 줄 알아요. 선을 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아니지만 동일하게 어떤 차원에서든지 이 마음 변질에 대한 전쟁은 누군가 지금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도 처음에는 좋았어. 뭐 그냥 맨날 보고 싶고 그런 이제 20대 아이들 카톡 주고받는 거 보세요. 한 6시간 동안 막 대화하고 가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도 이제 진짜 이야기 좀 하자 그런다. 그런데 한 1년쯤 지나면 어장관리하고 또 다른 마음 생기기 시작하죠. 그 마음이 변질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라. 젖을 먹는 유아는 이 집이라는 안락한 환경을 벗어나면은 부모가 챙길 것이 많아요. 왜?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저귀, 우유, 장난감, 담요 다 챙겨갑니다. 집과 비슷한 온도 유지해야 되고요. 먹을 것도 집에서 섭취해야 된 것과는 비슷해야 짜증을 내지 않아요. 변화를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이에게 인생이 불공평하면은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계속 짜증내죠. 해결책이 뭐예요? 이 유아가 아동기를 벗어나서 청년기로 들었으면 돼요. 오케이? 한국의 청년들 군대 다녀오는데 군대는 엄청나게 불편한 환경이에요.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기온 내려가도 이 견뎌냅니다. 왜 이 청년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 성장했기 때문에. 10살짜리 아이들 군대 보내지 않습니다. 견디지 못하니까. 주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연습하면 크면 여러분들이 크면 세상이 불친절하고 불공평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안 자라 놓으면, 시간 있을 때 안 자라 놓으면, 말이 좀 어폐가 있죠? 시간 있을 때 성숙을 이루어 놓지 않으면 환경이 바뀌면 불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짜증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해 놓으면 인생이 불공평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영적 성장이 있으면 외부적인 환경 요소 쉽게 극복한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우리 아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두 번째, 말씀의 진리로 무장하십시오. 세상은 힘이 세다 했는데 세상보다 힘이 센 것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119편 130절 외웠는데,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진리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만큼 세상이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낭독입니다. 눈으로가 아니라 소리내어 읽으세요. 성경 구절 암송하세요. 이겨낸 힘 발휘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성경 구절 암송하십시오. 이겨낸 힘 발휘합니다. 세 번째, 저는 지금 마음을 어떻게 버팀목으로 지지하고 나로 하여금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는 것에 대한 세 개의 적용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면 환경적인 어려움이 와도 넘어짐이 없습니다. 진리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 암송, 소리내어 성경 읽기, 힘 발휘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처방이 모의를 힘쓰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예요. 15년, 20년, 10년 만에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 있고 변질되어 있는 그 히스토리를 쭉 추적해보면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강하고 주님을 알고 은사도 있기 때문에 모이는데 실패를 해요. 스스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복수적으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왜 디모데를 보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가 가면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디모데라는 앞서가는 영적 지도자가 그들에게 가면 버틸 힘이 발생해요. 한 사람이 더 하는 순간. 사도 바울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도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도 사도 바울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이면 삽니다. 살아있는 예가 홍성용 형제의 홈트입니다. 저기도 좋은 일이 있나요? 형제들 얼마 전에 로토루아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모이면, 참 모임, 교회잖아요, 거기. 모임. 네다섯 명의 모임. 그 교회가 형성되는 그 순간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파지티브한 그런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주 모이는 사람,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성도가 교회로 모이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모이는 것을 희생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익스큐즈 하지 마세요. 교회는, 지금 이 지역 교회는 불완전해요. 어제 죄를 짓고 오늘 뭐 그냥 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위선적으로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연약한 우리들이 모였는데요. 불완전해요. 그렇지만 지역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진리를 보유하고 있는 살아있는 유기조직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서 지휘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이 지역교회 가운데 생성되도록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로 성도가 모이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함께 읽고 이 메시지를 클로징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걷습니다. 은혜로 시작된 이 믿음의 여정, 주님의 도우시는 능력 부여하시는 이 은혜로 마지막까지 완주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각양방편을 주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